우리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관심은 아마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나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겨져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증언하기를 원하였고,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영접하고 그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여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도 요한의 바램이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이 도마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도마처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주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요한의 바람이 이곳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21장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호스키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그들이 그분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의해 그리고 그분의 권위하에 수행되는 세상에 대한 선교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리라는 확신에 찬 진술로 끝나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피면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에 이 베드로와 자신을 다시 만나주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분을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앙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복음서의 결론이라는 것을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발견해야 하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의 실천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마지막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으로 복음서가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은 그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은 반드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이와 같은 실천적 신앙인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세 번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요한나와 다른 여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개인적으로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방에 모였을 때도 두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해도 여섯 번에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 있는데 왜 요한은 여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 사흘이라는 것입니다. 첫날에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갈릴리에서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이 기록한 것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요한은 아마도 제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방문하시고 찾아오신 것이 세 번째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남겨진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겨진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회복되고 준비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디베리아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21장 1절 말씀은 디베리아 호수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디베리아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갈릴리 자신들의 고향에 내려가 있었습니까? 복음서의 기자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낙심하여서 갈릴리로 내려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기를 기다려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갈릴리로 내려가서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자상하게 보살피시고 배려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지난 며칠간 얼마나 극적인 경험을 하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극적이고 혼란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종려 주일에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는 마치 온 세상이 주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 같은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그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에 사로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완전한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도 못하였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할지 그들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극도의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오순절의 능력을 받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에게 일어난 이 일,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와 같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갈릴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주님이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불러주신 곳입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내려가라 말씀하셨을 때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누가 갈릴리로 내려갔는지를 말해줍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토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두 명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이 일곱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소명을 상실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일생 동안을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았다가 그리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극적인 그런 체험을 한 이 제자들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는 바로 그들이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거기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마가 그들과 함께 하였는데 토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과 함께 거기에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기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들은 그런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극도의 영적인 피로감과 정서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고기잡이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장 잘 하는 것이었고 익숙한 것이었고 그것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때때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할 때는 우리는 우리가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등산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낚시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밭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공을 하기도 하고, 그냥 자신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그 일들,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전념함으로써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극도로 힘들게 하였던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와 같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계속적인 스트레스 속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일해야 되고 주님께서 쉬라 할 때에 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더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한 것은 그들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지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때때로 그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직 아무런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을 받을 때라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위하여 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나 기쁘게 수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유익한 삶의 치료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부르신 그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때에 맞는 부지런함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른들은 자신의 직업에서 성실해야 하고 주부들은 하나님이 돌보게 해주신 가정에서 그 가정을 가장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명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들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갈릴리로 보내셨을 때에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자신의 삶에서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에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임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내려가라고 하신 후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날이 새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물가에서 어떤 한 사람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놀랍게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대개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강하게 의존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완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어른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 자신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다 해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강한 완고한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오시면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낯선 사람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오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그들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고기를 보고 난 다음에 자신들에게 말한 그분이 누구인가 보았을 때에 먼저 요한이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시라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주님의 이야기는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떤 사람들은 아 주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사건을 두 번 기록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혀 그렇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 내려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일상의 삶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반추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경험을 통하여서 왜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동일한 경험을 주셔서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였는데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많은 물고기를 한 번에 잡는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은 주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태도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사람 낚는 업과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 것은 그들의 직업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물고기를 낚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명은 영혼을 얻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물고기를 잡는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이 사명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밤새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방법은 늦은 밤에 배를 타고 나가서 이 거물로 물고기가 있는 지역을 이렇게 두르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포위하고 난 다음에 작은 배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던지는 투망 같은 거물로 이 갇혀진 물고기들을 잡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새 그 일을 하였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거물을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두르고 있는 이 거물 바깥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한 번에 투망에 걸려 나왔습니다. 그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153마리라고 하는 물고기의 숫자를 기록한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들은 그래서 그 물고기를 무트로 끌어낸 다음에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어보았던 것입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다양한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이 숫자에다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기보다는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영적인 교훈이 주어졌는데, 이 영혼을 낳는 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들이 수행할 때의 결과는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지혜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일은 우리 주님의 일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얻는 일은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사역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말의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의 지혜로 사람들과 논쟁할 때 그는 한 영혼도 얻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이 일을 수행할 때에는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영혼을 얻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은 주님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도의 수단과 방법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영혼을 얻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혼을 이 사단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런 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영혼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진실로 한나가 자식을 주기 전에는 내가 만족할 수 없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정말 구원 얻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우리들은 그 사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할 수 있을지 주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우리의 입술에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 말을 넣어줄 것이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심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첫 사랑을 기억하게 하였고 부르심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였고 그 일의 열매를 미리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이 영혼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참된 교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교제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그들에게 신적인 능력으로 제자들이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21장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끌고 올라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반을 와서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이와 같이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초대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이 바닷가에서의 식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여러분 먼저 이 교제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밤새 떨었던 제자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함께 그것을 먹게 해주시는 이 주님의 식탁의 교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제자들의 삶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고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비록 그들을 떠나시지만 조금 있으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많은 말씀들이 지금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잠시 근심하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아침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 불가에 앉아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완전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렸습니다.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는 주님과 함께 있는 완전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염려, 걱정,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완전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교제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 완전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는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교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식사의 자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교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교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아주 생생한 교제, 실제적이고 만족스러운 풍성한 교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따뜻한 불과 고소한 고기와 그리고 풍성한 떡을 먹으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 교제는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떡과 고기는 바로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찬을 기억하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영혼은 진정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교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 자신의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은 우리의 영혼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교제는 주님의 자비로운 교제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먼저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실패의 아픔을 간직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하고 회의하는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고 주님을 다시 만난 자였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은 성질이 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요한과 그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자주 실수하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자질을 가진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주님께 받을 만한 아무런 어떤 자격이 없다는 것, 우리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은 낙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과의 교제를 허락해 주실 것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제자들은 다시 그들과 함께한 주님이 누구이신지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하여서 어떠한 말도 필요 없고 주님과 가장 완벽하고 충만한 교제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장 완벽한 기쁨을 줄 것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아는 성도들은 주님과의 이 교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 썩어질 것들 가운데서 위로를 바라지 말고 가장 완벽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가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신령한 기쁨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